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제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2023년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3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가셨다. 회당에는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와 있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실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한 손을 못 쓰는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라.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예수께서는 환하신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완전히 나았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이 떼지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단강 건너편 지역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밀어닥치는 많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에게 밀리지 않으시려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더러운 영들린 사람들도 있었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를 보자 그분 앞에 엎드리며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더러운 영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열두 사람을 따로 뽑아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분께서 뽑으신 열두 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시몬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쟁이라고 알려진 시몬과 그리고 유다이다. 유다는 가리옷 사람으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또다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 안에 바알세불이 살고 있다. 그는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만약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한 가정이라도 갈라지면 제대로 버티어 나가지 못하고 망해버린다.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면 그는 계속 버틸 수가 없다. 그는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틀어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야 그는 그 힘센 사람의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지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선생들이 예수 안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들을 들여보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앉아있다가 그분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예수께서 옆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을 이으셨다. 여기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이며 어머니이다.
창세기 제6장.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윗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의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창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을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두 마리씩 너에게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넌지시 말했습니다. 너는 라반 외삼촌 댁에 가서 당분간 숨어 있거라. 형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내가 기별하겠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메소포타미아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허허 벌판인 들을 지나가다가 야곱은 밤을 맞았습니다. 야곱은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걸려있는데 천사들이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야곱은 잠을 깬 다음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간 야곱은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12명의 아들을 낳은 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까지 왔을 때입니다.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여라. 야곱은 힘을 내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요셉과 베냐민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보리다발이 내 보리다발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형들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건방진 놈, 아버지의 기염을 받는다고 해서 형들을 깔봐? 며칠 후 요셉은 또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고요. 이때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형들뿐 아니라 나까지 너에게 절을 했단 말이냐? 이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요셉은 들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 형! 요셉이 부르자 형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흥! 저 건방진 요셉이 왔다. 죽여버리자. 죽이지 말고 빈 우물에 집어넣어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자. 형들은 요셉을 빈 우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때마침 이집트 장사꾼들이 낙타에 짐을 싣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형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요셉을 죽일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팔자고. 그래, 그게 좋겠어. 형들은 은화 12냥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고운 옷을 갈기갈기 찢은 다음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다니. 그게 정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시위대장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느님, 저를 꼭 지켜주소서.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에는 이집트 왕의 술을 담당한 관리와 요리를 담당한 관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두 사람의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풀이는 딱 들어맞았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요리 담당관은 사형에 처해졌고 술 담당관은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점쟁이와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풀이를 해보았지만 모두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때 왕의 술 담당관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왕이 꾼 꿈을 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겠습니다만 그 후로 7년은 흉년이 들겠습니다. 하오니 전하, 현명한 사람을 고르시어 정치를 맡기소서. 왕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맡아줘.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해로부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잔뜩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년은 이집트에만 든 것이 아닙니다. 이웃나라에도 모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는 외국인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그 외국인들 틈에 끼어 있는 10명의 형들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집트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간첩임에 틀림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으로부터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고향에는 누가 있나? 요셉이 묻자 형들은 대답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남아있습니다. 요셉은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서 막내를 데려오도록.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형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요셉은 시므온 형만 남기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고향에 가거든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하오. 만약 내 명령을 어기면 이곳에 남아있는 시므온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형들은 벌벌 떨며 그럼하고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보리를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오지 않았음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흉년은 이어졌습니다. 사가지고 온 곡식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야 했습니다. 곡식을 사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말했습니다.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님. 뭐라고? 베냐민을?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집트 국무총리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베냐민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 또다시 이집트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14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은 기뻐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네, 국무총리가 가. 형들의 대답에 요셉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곧 시므온을 옥에서 풀어주고 이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리를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듬뿍 내주었으며 보리값으로 치른 돈을 자루 속에 도로 슬며시 넣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출발시킨 다음 곧 부하에게 명하여 그들의 뒤를 쫓게 하였습니다. 뒤따라온 부하는 요셉의 형제를 보자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놈들! 우리 국무총리께서 그토록 후히 대접해 주셨건만 국무총리 각하가 애지중지하는 은술잔을 훔치다니!
요셉의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글쎄, 훔친 놈이 있다니까. 내가 조사해 보겠다. 훔친 놈이 잡히면 그놈만 남고 돌아가도 돼.
부하가 보리자루를 뒤지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술잔이 나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이집트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무총리 각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만은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 한 명만 남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저희들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들, 전 요셉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로 팔려간 동생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 저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식구들 모두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를 이집트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서 가나안으로 가셔서 아버님을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이곳에서 함께 살아요.
요셉은 이집트 왕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하기 위해 아름다운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이때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된 야곱의 가족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앞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신 분들은 7절 말씀이 다소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글을 쓰는 경우라면 지금까지 이 책의 목적을 쭉 설명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책의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 주제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달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경을 매우 간결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겸손히 묵상하면서 읽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대하면서 데니 페트릴로라는 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당신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읽기를 멈추라.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당신에게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네, 조금 엄격하게 들리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의 뜻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잠언 1장 7절 하반절 말씀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읽으면 지혜와 훈계를 미련한 자들은 멸시해왔다 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친구들 덕분에 성경을 읽고 교회당에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열심히 다녀보아도 저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들이 대부분 좋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특히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정말 매력적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성경을 놓고 토론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그 당시에 제가 그때에도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제 태도가 바로 잠언 1장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그 태도였던 것 같고 아까 소개해드린 그 페트릴로라는 분의 말처럼 잠언에 기록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제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그 미련한 자였던 것이죠. 앞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지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직 배우지 못해서 모르니까 지금부터 잘 배우고 실천하면 됩니다. 배우는 속도가 답답할 정도로 느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꾸준한 사람은 말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매우 교만하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미련한 자를 벗어나서 그래도 어리석은 자라도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고 어리석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멸시한다 하는 말은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에 관련된 기사를 잠깐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두 아들이 큽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네, 이삭이 아버지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오늘날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오히려 피해야 할 어떤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고 게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매우 중요한 경로였습니다. 쌍둥이였지만은 약간 늦게 태어난 야곱은 그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명분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벼이 여기는 대상을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가늠한 다윗을 나무라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하반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엄중한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2절까지 계속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지혜로운 자인 듯 살다가도 어리석은 자로 거기서 더 나아가 미련한 자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다윗이 미련한 자의 처지를 벗어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회개와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고백할 때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미련한 단계에 머무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Jesus rose of Sharon, sweeter far to me than the fairest flowers of ours could ever be. Fill my life completely, adding more each day.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가셨다. 마침 그때 12회 동안 심하게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이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기운을 내어라.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그 순간 여자의 병이 나았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론 마가복음, 누가복음, 야이로의 딸의 병 치료와 함께 병행 구절이 더 자세히 적고 있죠. 사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사람을 치료하러 오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여인과 같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곳,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에도 주님은 부름의 요청을 사양치 아니하시고 따라 나서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지구의 끝이라도 믿음으로 요청하는 곳이라면 친히 가시는 주님이시고 오늘도 이 약속은 편견 없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부르짖어 동일한 응답을 맛보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긴 세월을 비극으로 산 한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어느 시대나 사회이든지 힘겨운 인생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고 오늘 예수 기도를 최종적으로 찾은 이 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의 과거사를 아주 간략한 한마디로 간추려 쓰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고 말했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오랜 기간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탓에 대인 공포까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고독과 슬픔에 내팽개쳐진 가련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질병으로 시달린 기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도 12살쯤이었다는 것과 묘한 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겹다고 해도 이 여인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혈루병을 가진 사람은 구약의 율법의 기록으로 미뤄볼 때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이 단순히 앉았던 곳이나 환자가 사용한 곳에 접촉만 해도,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흐르는 피는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다 멀리하는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비참하기 일쑤없습니다. 고쳐보려고 있는 재산은 다 의사들에게 치료비로 써버리고 이렇게 12년간이나 계속되었으니 재산은 다 바닥나서 치료비는 고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어려워진 형편에도 병은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막다른 골목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병인 구제는 마가복음 5장 2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각색의 소문이 있지만 이 여인이 그래도 복이 있는 여인인 것은 그의 인생이 끝나려는 그 마지막에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문이야말로 마지막에 이른 인생들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지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머뭇거릴 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바닥나버려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갈급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힘없는 발걸음이지만 밀려가는 군중 틈으로 예수님의 겉옷가에라도 만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께로 다가가게 되었고 이 불쌍한 여인의 절망이 비로소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기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치료의 방법은 다 써보고도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역시 마가복음 병행 규제는 5장 28절에 확신을 갖고 죽을 힘을 다하여 자신의 믿음대로 움직였고 그 믿음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더 철저한 믿음이 됨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들어 읽을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 여인은 옆의 사람들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는 자신을 온전히 낫게 해주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가 대개의 경우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도만이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는 확신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음 하나로 나간 이 여인에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고 12년간을 저주처럼 흐르던 피는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거짓말같이 멎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주님께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스쳐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능력을 퍼가는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가 다 퍼서 누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사랑의 초청이 들리는데 우리는 이 허약한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가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풍족히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이 여인처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병행 규제는 마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참고해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군중이 떠밀며 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자를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허락해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 믿음의 여인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기를 원하셨고 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 여인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태도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마가복음 5장 33절 라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과 구원받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병행귀절인 누가복음 8장 47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22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역시 병행귀절인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사실 이 여인을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여인을 향하여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침에서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영육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루병의 치료된 사실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끝낸다면 사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절반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라는 약속이 육신에 그친다면 크게 다른 종교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찾으신 몇 가지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데 첫째는 평안을 주시고 따라 안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둘째는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결과였습니다.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의 혈육병에서 고침을 받음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에 던져진 사람, 남은 것이라곤 한숨과 절망과 사람들을 향한 원망뿐이었을 혈루병의 여인, 이 가련한 인생에게 삶을 반전시킨 것은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남들의 눈치도 의식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이 가련한 운명의 여인의 인생은 저주에서 감사와 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더욱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보면 주님을 만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유들은 오로지 주님께로 가야 할 이유임을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 나아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시는 복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